요즘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의 전반부 부분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정말이지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확실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했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만 동시에 자기의 구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이러한 불안에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이러한 강함,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는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뭐 이때는 아직 개신교가 있기 전이니까 뭐 당연히 캐톨릭 사제였겠죠. 그는 언제나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연히 친구랑 함께 길을 가는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에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캐톨릭은 공적주의적인 인간의 공로를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함을 받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해성사를 하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죄, 내가 기억하는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나조차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함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도 못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근데 그것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인 것뿐만 아니라 이 루터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의식과 의지에 구원이 연관되어 있다면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에 근거한 그 구원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와 좌절,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루터에게는 무서운 위협과 정죄와 형벌과 심판의 의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 부분을 기록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구절을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신앙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수동적 의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구절을 가장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이 바로 나에게 천국문이 되었다. 그의 이 깨달음은 그동안 인간의 공적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심했던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 당시 캐톨릭과 지금의 캐톨릭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캐톨릭 안에서도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루터 당시에 있었던 캐톨릭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캐톨릭을 뭐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일생을 변화시켜놓은 그 말씀, 2000년 교회 역사에 엄청난 큰 획을 긋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단어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음, 복스러운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모든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거룩하거나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고 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고 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만히 봐도 금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이 저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언어, 고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중도덕을 더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다 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도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는 가장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개인적인 성품이나 어떤 정직성이나 거룩함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에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온전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구원에 확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예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막 가끔 예배도 빠지는 사람이 나처럼 새벽 기도도 못 나오는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손 들면 굉장히 뭔가 죄스러운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손을 잘 못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놓고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초등학생 보면 좀 그런가요? 뭐 유치원생들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학생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손을 번쩍 들겠죠.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학생이 굉장히 겸손해서 내가 손을 들면 뭐 내가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손을 못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손을 들고 안 들고는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부모님에 관한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그 자녀가 무엇을 잘했고 안 했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루터가 가장 미워했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인데 나중에 가서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장 의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인간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들과 함께 지나면 그냥 악한 모습들이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일상 대화가 상스러운 어떤 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욕하는 사람은 전혀 꺼릴 것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는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한 어떤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별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관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곳에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에 묻혀서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던 곳에 굉장히 정직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인은 핍박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핍박을 당하셨던 것이고 루터가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당시 활동할 때 수많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너무 깨끗한 사람, 너무 정직해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루터가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했던 그 철저한 고민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죄를 씻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는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행을 하면서까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른 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의인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모든 믿는 자,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좋은 소식은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단순한 인식이나 언어적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 MBC 서프라이즈에서 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찰스 브론딘이라고 쳐보시면 이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했던 그 영상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59년 6월에 고개사로 유명한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광고를 냈냐면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가겠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가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외줄을 타고 건너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줄을 줄 하나 걸어놓고 이쪽 끝 저쪽 끝을 무사히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끝에서 이 끝을 다시 외줄을 타고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을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끝에 저 끝까지 외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니까 이 중에 누가 내 등에 엎여서 같이 그 줄을 탈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5천 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손들었을까요? 아무도 손들지 않고 딱 한 사람, 그의 친구 한 사람만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2012년에 고개사 닉 왈렌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건너는 것을 했대요. 그것은 이제 양쪽에다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건너는 것은 2012년이었지만 1859년 6월에 좀 비공식적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나야가라를 건넌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는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개사가 내가 나야가라 이 끝에 저 끝까지 무사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자 5천 명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등이 옆에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는 사람, 건너기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오직 한 사람만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그냥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개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면 등에 올라탈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금방 이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맡길 만한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명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거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톨릭에서 했던 것처럼 면죄부 같은 것을 팔 그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공적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 당시 카톨릭은 공적 사상이 발전한 나머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는 믿는데 공적이 없는 사람은 연옥에 간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적을 쌓겠습니까? 바로 후손들이 공적을 쌓아 주어야 한다고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면죄부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당신이 면죄부를 사려고 돈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의 영혼은 화살처럼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그 놀라운 말씀을 깨달은 루터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그냥 보아넘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종교개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 말씀이 루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일평생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울도 일평생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한 귀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그 말씀이 루터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전적인 신뢰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에 있는 여러 난제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성도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의 유무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판하고 있냐면 행위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저들을 모른다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과 배치되는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이 로마서 25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 안에서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한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부터 강한 믿음까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것이 점차 자라나고 성장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구원받았기에 행함이 없는 무기력해진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공로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로주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그 사람을 여러 대 때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오른뺨 정도만 때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거든요. 내가 더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참고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딱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릴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왼뺨까지도 돌려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율법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가운데 율법적인, 공로적인, 공로주의적인 사상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그 본뜻을 잃어버리면 방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루터가 우리를 행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슬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성숙한 믿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면 율법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행위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충만케 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시선을 돌려서 믿음으로 충만케 된 우리, 믿음으로 풍요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다시 한번의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에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정직한 삶인가,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며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다 정해줘요.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공부 안 하고 시간표대로 숙제를 안 하면 혼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 어떤 그런 공적주의에 쌓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 사슬이, 그 얽매임이 끊어져 버리고 자유한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이제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과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유하게 된 이유는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놀기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사슬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 지키지 않는다고 징계를 받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주일 예배 빠진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빠진다고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한 자의 모습이고 이런 자유가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들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